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베드로의 환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예,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자, 어제 방송에서 그 엑스타시스라는 단어, 오라마라는 단어, 환시와 함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화경, 엑스타시스, 신약성경에서 흔한 단어가 아니다. 사도행전 지금 이곳 10장 9절, 10절. 9절에서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만 사용된다. 그래서 이 엑스타시스 원래 이제 70인역에서 구약성경에서 보면 깊은 잠에 빠지다라는 뜻이라고 설명드렸고 환시라는 표현으로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는 또 다른 단어는 오라마 그래서 파노라마라는 말씀도 어제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무화경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서 물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구약에 아담이나 아브라함처럼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무화경 속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11절에서 12절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네 모퉁이로 땅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천상환시, 즉 현시가 시작됨의 신호로 기준이 되는 성서적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에제키엘서 1장 1절 제30년 넷째 달 초 닷새 날이었다. 나는 유배자들과 함께 크바르 강가에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에제키엘 예언자도 크바르 강에서 환시를 보죠. 근데 이제 그 요한 사도가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었던 요한 사도가 그 묵시록에서도 환시를 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 묵시록 19장 11절.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곳에 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의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에지켈 예언자나 신약의 사도연 모두 하늘이 환시를 보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첫 신호가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무화경에 빠졌는데 하늘이 열렸다. 베드로의 환시, 그 하늘이 열리면서 본 것은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 모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일반적인 분류법을 따라 창세기 1장 24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또 창세기 6장 20절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홍수 이야기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레위기 11장 46절에서 47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동물과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구약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분류법을에 따라서 동물 세계의 대표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환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물 세계의 대표들이 등장한다. 창세기 1장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 창세기 1장 30절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모두 인간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죠. 여기에 물고기가 빠졌는데 아마 이것은 우연히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아침 시간에 드리는 것은 좀 아침이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즐거우시라고 드리는 것인데, 그 제 조카가 미국에서 삽니다. 제가 쌍둥이인데 제 쌍둥이 동생의 딸인데, 얼마 전에 그 이 미술을 전공을 해요. 미술을 전공하는데 그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아라 해서 도자기 그 진흙으로 그 물고기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물고기가 이렇게 토막나는 그래서 칼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지난주에 이제 그 아 6일 26일이죠. 그게 뭐 시상식이 있다라고 저한테 알려왔어요. 곧 시상식이 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요즘은 뭐 SNS나 이런 뭐 메신저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이제 작품이 어떤 것이다고 보내왔는데, 이게 정말 살아있는 생선처럼 정말 정성을 들여서 색깔도 입히고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선이 살아있는 생선이 이렇게 토막난 것처럼 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품을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제가 봐도, 그래서 저도 지금 저의 그 핸드폰에 사진을 바꿔놨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더 재밌었던 것은 뭐 조카의 작품이어서라기보다 그 제목을 정말 재밌게 쳤습니다. 제목이 노모스시예요. 더 이상 초밥은 안 먹겠다는 얘기죠. 예, 노모스시, 예, 노모스시. 그래서 제가 조카에게 아 너무 재밌다는데 왜 더 웃었냐면 저희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초밥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것이 지금 이 동물 이 베드로의 환시 속에 동물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음식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베드로가 환시를 본 것이 점심 때 시장기가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과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 속된 것과 더러운 것, 그래서 사람도 이 유다인과 이방인, 이민족 구분이 없다. 하느님께는 속되고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연결 짓는 것인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제가 이 묵주 작품을 만드시는 분 집에 갔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매듭 묵주를 만드시는 것을 이제 즐겨 사서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또 그분이 뭐 세례명도 이렇게 만들어서 묵주에 연결해 만들어주면 그것도 이제 제가 선물을 혼배 또는 세례받은 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줍니다. 또 최근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우리 국민 배우시죠? 국민 엄마라고 하는 김혜숙 비비안나 자매님, 영화 배우. 그분이 뭐 방송 TV 드라마에서 어머니 역으로 나오면서 제가 2년 전에 드렸던 묵주, 매듭 묵주인데 그 묵주는 국내 유명한 작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의 한 어린, 그러니까 볼리비아의 그 아이들이, 학주일학교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느 선교사가 전달해 주어서 그것을 이제 신자들에게 팔아서 볼리비아 아이들을 돕는데, 성당 주일학교 아이들을 돕는데 썼는데, 그 묵주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대단하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듭 묵주인데, 그것을 제가 그 비비안나, 김혜숙 비비안나 자매님께 예, 선물로 드렸는데, 그분이 항상 드라마에 묵주 반지도 하고 나오시고 영화 속에서도, 그런데 그 팔찌 묵주를, 볼리비아 아이들이 만든 묵주를 꼭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TV 드라마 속에서도 엄마 역할, 국민 엄마 역할을 하면서 선교도 하셨던, 그래서 그분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끊어진 거죠. 그래서 저에게 하나 더 달라고, 근데 마침 저도 더 없어서 제가 하고 있던 걸 그분께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신년 초에 우리 정진석 추경님 인사 오면서 저에게도 인사를 오셨는데, 그분께 이제 이번에는 뭐 볼리비아 아이 들이 아니라 우리 국내 유명 가톨릭 작가가 만든 매듭 묵주를 선물로 드리려고 그 작가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작가분도 개를 키워요. 예,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나이가 많은 거죠.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겨우 이제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골든 리트리버의 그 시각장애인들 안내하는 거, 덩치가 굉장히 큰 개죠. 근데 그 매장에 갔더니 이 그 개의 이름이 빌리인데, 이 빌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아프니까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그 뚜렷하게 뭐 눈도 많이 멀었지만 아직은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짖지도 않고 반갑게 꼬리는 흔들었는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누워 있죠. 그래서 이제 빌리를 이제 쓰다듬어 주면서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장난 삼아 빌리 옹,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근데 그날이 되게 추웠어요, 저녁이라. 그래서 나오면서 같이 갔던 지인들과 제가 이런 방송 중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멍멍탕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지인이 저에게 아니 개를 쓰다듬고 나서 멍멍탕이 먹히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카가 또 작품을 만들면서 그 스시를 초밥을 좋아하면서 노모 스시 더 이상 초밥은 안 돼 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참 그 웃기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음식에 관한 것, 사실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동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것이 연결돼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유대인이 선택된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접촉, 관계도 맺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이것을 환시 속에서 동물과 음식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동물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동물들이 보이는 거죠. 창세기에 언급되고 있는 그 구약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구약 성경의 분류법에 따라서 모든 동물들이 등장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물고기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요. 비록 하느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1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여기 이제 물론 물고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뭐 또 이제 유머스러운 말로 보시니 좋았다 해서 보신인데 이제 발음상 보시니 좋았다 해서 이제 멍멍탕 얘기도 이렇게 웃자고 하는 말도 하는데요. 자, 일단 지금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특히 동물들을 동식물을 만들고 사람에게 그 이름을 짓게 했다. 관리를 맡기셨다라는 거죠. 창세기에는 하느님이 세상 창조에 관해서 두 가지 보도를 야훼계와 사제계 문헌을 다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가 두 가지가 아니라 후대의 바빌론 유배 이후에 성서 저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모두가 맞기 때문에 두 가지 보도를 다 담아낸 거죠. 서로가 다른 버전이라도 하는 두 가지 창조, 두 번의 창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각의 후대의 바빌론 유배 상황에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사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하느님 말씀을 충실하고 성경을 집필하는 과정 속에서 하느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진리가 무엇인가, 세상의 기원의 시작은 무엇이고 인간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과정에 각각의 전승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창조 이야기를 빼고 넣고가 아니라 모두 함께 실으면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점이 다르니까 어느 세상 창조 이야기에서 사제계 문헌과 야훼계 문헌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다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실어놓은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동물에 대한 창조는 결국 후대의 사도행전, 지금 베드로의 환시를 통해서 본다면 하느님이 만드신 것에 속된 것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동물로서 처음부터 부정하게 만들어진 동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환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 이민족 사람이 코르넬리우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든 동물들을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게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안에서 그것들을 정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또 분류를 했겠죠. 이렇게 정결한 것, 부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이제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31절 또 창세기 1절에서 3절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짧은 것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 뭐 5절까지 읽는다면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순놈과 안놈으로 7상씩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안놈으로 한 쌍씩 데려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자, 물론 여기서도 물고기, 그 어류가 빠져 있긴 합니다만, 순놈과 암놈으로 일곱 쌍씩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죠. 거기에 1회 40일이라는 어떤 숫자적 표현들,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방주 이야기 안에서 본다면. 자, 이렇게 물론 엄격하게 부정과 정결한 것을 정결한 짐승이란 표현과 부정한 짐승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레위기는 이거를 11장 1절에서 31절 좀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길지만 한번 창세기 구약성 레위기 구약성경 11장 1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런 것들이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주검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새들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곧 독수리와 참수리와 수염수리, 검은솔개와 각종솔개, 각종 모든 까마귀, 타조와 속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매,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올빼미,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물소리, 황새와 각종 외가리와 오디새와 박쥐다.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동물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 가운데 발 위로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메뚜기와 각종 방아깨비, 각종 누리와 각종 귀뚜라미이다. 이 밖에 네 발이 있고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을 나르는 이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굽이 갈라졌어도 그 틈이 벌어져 있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동물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을 나르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기어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몸이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1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 율법에 의해서 의식에 따라 부정하게 여겨진 동물들은 음식으로서 유다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1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또한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70인역에서 히랍으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한 것, 아카타르토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정결한 것은 카타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뜻하는 타메와 정결함을 뜻하는 타오르, 원래 히브리어로 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히랍어로 바뀌면서 아카타르토스, 카타르토스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된 거죠. 히랍어로는 바로 이 부정함을 뜻하는 타메와 정결함을 뜻하는 타오르는 구약 성경의 종교적 태도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낱말입니다. 마침 두 낱말이 모두 테트로 시작하니 이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타오르는 깨끗하고 순수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타오르한 금이라고 하면 순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에서 주님을 경외함은 타오르하니, 그러니까 순수하니, 순수한 금 이런 표현이죠.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찬미가를 부르죠. 본디 곧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하고 순수하여 하느님께 가까운 타오르한, 그러니까 순수한 정결한 상태, 그리고 때가 묻어 더러워졌기에 죄와 가까워진 타오르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거죠. 깨끗한, 순결하지 않다 를 예민하게 구별하는 종교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도 짐승을 정결한 짐승, 타오르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타오르하지 못한 짐승, 그래서 아까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뭐 이렇게까지 읽어드렸었는데, 그래서 짐승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서 방주에 실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특히 구약 성경 레위기는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뭐 11장 1절 31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11장에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굉장히 긴 분량을 통해서 타오르함, 그러니까 순결한 정결함을 식별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알려주고 있죠. 정결예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규정들에 따르면 정결한 것, 타오르한 것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종교적인 의미의 정결뿐 아니라 위생까지 포괄하는 현실적이고 폭넓은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타오르, 정결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는 하박국서에 보면 1장 13절 그 주님의 눈이 타오르하시어, 그러니까 주님의 눈이 정결하시어, 주님의 눈이 맑으시어, 깨끗하시어,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욥은 의인이란 제기를 굳게 지키고 손이 타오르한, 그러니까 결백한 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7장 9절 손이 결백, 깨끗하다. 이처럼 정결하냐 정결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타오르하냐 타오르하지 못하냐는 것이, 이것의 문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자, 좀 계속되는 이야기, 또 동물 이야기, 내일 아침 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동물, 그 중에서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정결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모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혜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